지난주에도 그 한국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에서 TV에서 뉴스에서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큰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세상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근데 한국 문제뿐만 아니에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이렇게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목사들이 보고 있는 그런 많은 매거진들, 기독교 매거진들, 뭐 리더십이라든가 디사이플십이라든가 뭐 이런 그 매거진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점들이 미국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듣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뭐 교회 문제를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냥 잔잔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치명적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세상에 공개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S교회는 강남에서 모이는 교인이 따로 있고 서초동에서 모이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래서 강남에서 모이는 사람이 1,000명이나 되는데 서초동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건 교회가 아니다 서초센터라고 부르고 있고 또 최근에 M이라고 하는 어느 교회는 부자 세습 문제 때문에 그냥 세상이 완전히 공개돼 버려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봤던 그 뉴스는 Y라는 어떤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그냥 그 재정 문제가 예산이 그냥 마음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이 인터뷰까지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또 미국에는 어느 교회가 생긴 지가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는데 지난 2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교회 문 닫지. 왜 싸우고 있냐고요. 40년이나 됐는데 2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강팍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뭐가 도대체 잘못됐을까? 우리는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점을 같이 받아들였으면 수용했으면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제자가 없어요. True disciple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들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자예요. 그런데 진정한 제자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제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제자 그러면 제자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자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답게 살겠다고 예, 나 제자 맞습니다 그랬는데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어떤 그 시점에 와보면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말로는 주님 믿는다고 그러고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상 그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주님답게 살아가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부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나 제자 맞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염려하셨어요. 이미 걱정하시고 천국에 관한 이유를,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열 처녀의 비유. 열 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거나 말거나 식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막상 신랑이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 달란트의 비유. 다섯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고 한 달란트 받았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도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안 받지 않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주인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냥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했던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너 그동안 무슨 일 했냐? 얼만큼 남겼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주인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속에 묻어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유 정말 잘했네. 안 까먹어서 다행이다 얘.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제에 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 내가 목마를 때 물 안 줬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내가 추울 때 담요 안 갖다 줬어. 내가 배고플 때 맥도날드도 하나 안 사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언제 내가 주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부분에서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에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세상에 나아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 교회 가서는 멋있게 차려입고, 제가 목사니까 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교회 가서는 멋있게 차려입고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면서 나가서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목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목사에게만 돌 던질 수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은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겸손하게 듣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제자와 가짜 제자를 구분하려고 이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의 바람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말은 교인이 1,000명 되고 2,000명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문제고,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가 우뚝 서진다는 이야기고, 교회가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제자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가 됩시다라고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도전을 또 해봅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교회가 그 문제를 우리가 놓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한마디로 이야기라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성도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 안 할래요. 그 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믿음을 가르치면서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자의 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멘 하지요. 그런데 제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거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야. 헌금 내라고 그러나 봉사하라고 그러나 또 뭐 시키려고 저러는 거야. 이러니까 성도들로부터 눈치를 보고 그 말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2018년도에 풍성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면 하시죠. 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면 아 내가 순종할 것만 할게요 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6장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명령한 것을 다 그대로 다 선택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순종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거는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해볼까요? 예수님을 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You are my savior. 이 고백은 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lord. 그러면 주인이라는 뜻은 master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분해서 가르친다면 이 세 가지 믿음과 제자의 도리, 은혜와 복종의 자세, 구주와 주인의 이 모습을 따르게 가르쳤다면 분리해서 가르쳤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값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값싼 은혜예요. Cheap grace. 이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읽겠지만 본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 나치에게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순교했던 신학자여 목사님이었던 이 독일의 목사님 본헤퍼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Cheap gra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cheap grace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 모든 교회에게 어느 국가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적용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던 이유는 너무 급성장을 해서 그래요. 교회가 쉽게 말하면 한국에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교회는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성도들이 왔어요. 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 초반까지 십자가만 꽂으면 왔어요. 그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를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를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갑니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고난은 안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안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말뜻,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초대교회 때는 어떤 뜻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때잖아요. 핍박이 있었을 때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나 예수님의 십자가 질 각오되어 있어요. 이 뜻이에요. 저 나사렛의 예수, 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질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나 예수 믿습니다와 제자 되겠습니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일단 구원 받고 나서 돈 좀 다 벌어놓고 성공하고 재밌게 살다가 그저 시간이 되고 좀 여유가 되면 제자답게 한번 조금 살아볼게요. 잠깐만.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박은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제목으로 쓰셨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No suffering, no glory. 그러한 맥락으로 쓴 책들, 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보네포 목사님이 쓰셨다고 그랬죠.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용서에 대한 설교하는 것이며 교회 훈련이 없이 베풀어지는 세례,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식,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면과 같은 경우다. 값싼 은혜는 제자가 되지 않은 채 받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시고 성육하시는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Cheap grace is grace without discipleship. Grace without Jesus Christ living and incarna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돈 잘 버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의미는, 은혜의 의미는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나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는 값싼 게 아니라 값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가 있다면 값비싼 은혜도 있겠죠. 이것도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 번만 더 인용을 하도록 할게요. 값비싼 은혜란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간은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기꺼이 팔려고 내놓을 것이다. 값비싼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인이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팔듯이 그리스도의 왕다운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인간은 그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눈을 뽑아내어 버릴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거듭 추구해야 하는 복음이며 요청해야 되는 선물이며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문이다. 그러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며 또한 그것이 은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밭을 밭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밭 옆을 지나가고 있다가 그 밭에 진주가 있는 것을 봤어요. 아따 진주가 되게 이쁘고 큰 거예요. 저거 하나를 가지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살짝 덮어놓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 팔고 자기 보석 다 팔고 자기 장사 다 팔고 돈을 다 만들었어요. 다 팔아버리고 그 돈을 만들고 그 밭의 주인에게 왔습니다. 나 진주 좀 사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이 또 살까 봐. 나 이 밭을 사겠습니다. 밭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진주 때문에. 이게 값비싼 은혜예요. 이게 값비싼 은혜예요. 값비싼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다 포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값비싼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카고에서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던 토절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 토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의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또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겪었던 자아에 대한 당황감 없이도 믿음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것에서는 전혀 마음의 가책도 없어요. 당황함도 없어요. 당혹스러움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 없이 은혜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목말라하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을 바로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선포하지 않고 값싼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고 글을 적습니다. 성경을 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마치 서신 형태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2장과 3장에서는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서신은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을 써요. 요한계시록을 써요.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만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있죠. 이방인들도 공격을 하고 있죠.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도 공격하고 있죠. 여기저기서 목 잘려 나가서 죽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채찍맞는 사람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때에 성령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애들 아프지? 힘들지? 그런데 죽어도 괜찮아. 이야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성경이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당할 직전에 있는 사람, 목이 잘리기 직전에 있는 사람,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 눈앞에 지금 죽음이 있어. 죽을지 몰라. 그런데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거기에 24장로들이 있거든. 그 24장로들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24장로들이 너희들을 웰커밍 할 거야. 너희들을 받아줄 거야. 그들과 함께 기뻐서 찬송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24장로들과 함께 받은 면류관이 있어요. 수고했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왔던 그 성도들에게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셨거든요. 근데 24장로들과 함께 받은 그 면류관을 다 다시 벗어요. 다 다시 벗어서 다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받을 자격 없어요. 내가 받을 자격 없어요. 이게 노예론이에요. 다 받을 자격 없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거 있죠. 면류관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 앞에 드리세. 그 찬송을 할 때마다 면류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 그러지 않았잖아요. 주께서 수고했다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다시 벗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모든 대형교회들을 싸잡아서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기는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큰 교회도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저는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파요. 그분들이 다니고 있는 대형교회의 이름이, 교회의 사이즈가 마치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자기의 신앙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대형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신앙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에는 시골에 가면 10명, 15명밖에 모이지 않는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밖에 안 계세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을 모셔올 수도 없어요. 사례비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느 가난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골에 가서 그저 그냥 조금 주시는 쌀, 보리, 김치 만들어 다 주시면 김치 그걸로 사례비로 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 교회는 주일학교도 없어요. 그 교회는 부흥회도 못합니다. 왜요?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어르신들은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분들의 신앙이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에 비해서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외모주의, 외형주의, 지상주의에 빠져서 그것으로 비교를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거 보지 않아요. 진정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갑시다. 제자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두 제자를 부르셨던 그 모습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신자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로 따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요. 꼭 기억하십시오.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너 이제 나 믿고 구원 받아라. 구원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다가 너 이제 제자 좀 하면 되겠다. 제자 해라.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이미 제자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길게는 못해요. 짧게만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로 나눠서 볼게요. 즉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으로 나눠서 볼게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공간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만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형제예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Follow me. Follow me. I will make you a fishers of men.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우리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따라가는 건 조금 이따 따라갈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물을 두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또 다른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두 형제에게도 갔을 때 불었을 때에는 그 두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두 형제에게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 두 형제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이 버리다라는 말이 좀 속된 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표현이에요. 놓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오늘 9장 9절을 읽었을 때 나타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레위라고 하는 별명을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텍스 콜렉터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은 로마 정부와 이렇게 협력을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죄인이라 취급을 받았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마태를 앉아있는 마태를 자기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러요. 따라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경멸을 하죠. 어떻게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면서 경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면서 마태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그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사역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자체를 지금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독특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 Come and you will see it.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대로 곧바로 따라가던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21장에 가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베드로가 다 포기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는데 헛수고한 그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You follow me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 아멘.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두 번 다시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긴 따라갈 텐데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열두 제자 중에 막내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늘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That's not your business. 너하고 상관없어.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그냥 나 따르면 돼.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You follow me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You follow me라고 하는 이 말에 이 You가 들어가 있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신자가 된 것과 제자가 된 것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제자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로 돌아오십시오. 제자답게 사십시오. 학생이 학생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집사님이 집사님다워야 되는 것처럼 사장은 사장다워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다워야지요. 그래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자라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요. 이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기도하겠습니다.